뉴스에게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오늘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앞으로도 조미순회 회담은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는 당장 마주 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제1부부장은 조미순회 회담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 생각이라면서 두 순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의사가 없으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보내주길 바랐다며 두 정상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어제 아키바다 게오 일본 외무성 사부 차관과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 3명과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천치현기 신장 위구르자치구 당 서기를 비롯해 지역 최고 보안 관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들이 위구르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위구르족의 문화를 없애려 시도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의 일본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 국방부가 어제 F-35A 전투기 63대와 F-35B 전투기 42대 등 231억 달러 규모의 이번 거래에 대해 의회에 통보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미 F-35A 전투기 배치를 진행 중이며 이번 구매로 해상장위대 구축함에 F-35B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전투기 판매와 관련해 일본에 25년 이상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 관계자는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매에 대해 일본의 방위 능력을 높이고 미국 경제와 고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의 한 명으로 꼽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박 시장이 이날 오전 0시 1분쯤 서울 중구관저 북악산 근처 산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도한 가운데 최근 그의 전직 비서가 성추행과 관련해 박 시장을 고소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박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장례식 후 비상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환자가 어제 6만 5천 명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어제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모두 65,55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오늘 기준 총 311만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3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세계 각국 정부와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세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매우 솔직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쓸 때 연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쓸 때 우리는 그것을 미국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미국 제품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4년 임기 동안 7천억 달러를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전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죠.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미국과 멕시코, 영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의 소비자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여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북유럽의 덴마크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총 1만 3천여 명인데요. 지난 7일 이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은 인터넷에서 공식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나 국내에서 여행 시 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웨덴 국경에서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 교통부 연맹 최고 경영자는 코비드-19 여권은 여행하면서 많은 장애물을 겪을 때 사용하기 매우 쉽다면서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과 배경, 최근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6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밤 사이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1도에서 31도, 개성은 20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흥 19도에서 27도,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Barbara Streisand의 노래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하고 늘 푸른 사랑의 의미를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하죠. Evergreen 들어보겠습니다.
As the morning air, one love that is shared by two, I found with you, like a rose under the April s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최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독일에서 일부 철수하는 미군 병력에 관심을 보이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 시행을 중단한다고 호주 정부가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9일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네, 신장 지역의 중국 공산당 최고 간부들인데요. 천취안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를 비롯해서 주하이룬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그리고 왕민산 신장 공안국 서기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천취안거 당서기는 지명도가 꽤 높은 인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이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5명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뢰를 받고 있는 충성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지역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는 사실 그동안 줄곧 제기되어 왔던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신장은 중국 북서부 지역에 있는 자치구인데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 그리고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이곳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소수민족이 이른바 재교육 시설에 감금되는 등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출산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AP통신이 제일 먼저 보도한 소식인데요. 최근 AP통신은 이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게 하고 불임시술이나 낙태 등 가혹행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주류인 한족들에게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도가 나온 후에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에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제재 발표가 나온 건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위구르 관련법도 발효했죠?
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는데요. 이 법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럼 이번 제재는 이 법을 근거로 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6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제한, 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국무부와 재무부가 각각 별도의 제재를 가했는데요. 국무부는 이들 3명 그리고 직계 가족을 미국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신장 자치구 문제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다른 공산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비자 제한을 가할 방침입니다.
재무부의 제재는 어떤 건가요?
네, 재무부는 천치안과 당석이를 비롯해서 전현직 중국관리 4명 그리고 신장 공안국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에도 티베트 문제와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면서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비판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9일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또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걸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똑같은 조처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장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인들 또 관련 기관에 대해서 동등한 조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감축할 거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독일에서 감축한 미군 병력을 자국에 배치하길 원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미군 병력이 추가 배치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발트의 국가인 라트비아도 미군 병력 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감축되는 미군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약 9,500명입니다. 현재 독일에 있는 병력은 34,500명 정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둔 병력 규모가 25,000명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이미 폴란드로 배치된다고요?
네, 폴란드는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병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는데요. 지난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이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이 미군 증원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의 추가 배치 계획을 직접 발표했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폴란드 병력 배치를 확인했는데요. 독일에서 감축하는 병력 가운데 약 1,000명이 폴란드로 배치되고 나머지 병력은 다른 곳으로 배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병력이 8,500명 정도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트비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르티스 파브리크스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이 9일 화상으로 진행된 유럽연합 방위 포럼에서 라트비아도 미국 병력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병력 감축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의 병력 감축은 독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안보까지 져야 할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미국의 병력 감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파브리크스 라트비아 국방장관도 이날 이 자리는 독일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면서 독일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독일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에서 병력을 감축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출범한 나토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을 앞세워서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각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걸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일 외에도 미국과 독일 관계가 자주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후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란 핵 문제, 중국 화해사 문제 등 주요 국제사안에서 번번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가스관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독일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독일까지 끌어오는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드리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독일을 지키고 있는데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를 사들이는데 수십억 달러를 쓴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 감축 병력 재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온 게 있나요?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 감축 병력의 배치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들 중에 일부는 인도태평양과 괌,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기지로 배치되고 일부는 미국 기지로 돌아갈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달 말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독일 주둔 병력 감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쳤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은 앞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할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대중국 관계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조처를 내놨군요.
네, 호주 정부가 홍콩과 맺었던 범죄 인도 협정의 시행을 중단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같이 밝히면서 호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홍콩인 만 명에 대한 임시 체류 시한도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현 홍콩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군요.
네, 최근 중국 정부가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발효시켰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 법이 홍콩 기본법 또 홍콩이 누리던 고도의 자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를 포함해서 많은 서방 나라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죠?
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심인데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많은 서방 나라는 이 법이 홍콩 시민이 누리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홍콩인들의 체류 시한을 연장해 준 건 이들이 호주에 영구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장된 체류 시한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도 호주가 홍콩인들 같은 사람을 환영해 왔다면서 홍콩 내 사업체가 호주에 이전하는 걸 호주 정부가 돕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이 끝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자 자국민들에 대한 여행 경보도 격상한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구금돼서 이 중국 본토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면서 홍콩에 있는 자국민 약 10만 명에게 홍콩에 머무는 걸 제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정부 발표에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이 9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은 호주 정부에 홍콩 문제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호주가 제발을 찍을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원인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추진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호주산 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호주산 쇠고기 수입도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홍콩 교육부 케빈 윤 장관이 학생들의 학내 정치적 활동, 예를 들어서 구호 제창이라든지 노래 부르기, 수업 거부 등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홍콩을 휩쓴 시위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윤 장관은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의 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전역의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4천 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절반에 원주민들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고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책권 고안을 마련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1일 최고 기록이 나왔군요.
네, 이 9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하루 동안 6만 4천 명이 넘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연초에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뒤로 최고 기록인데요. 10일 오전 현재 누적 총합은 31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만 3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확진자, 사망자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300만 명을 돌파한 게 지난 8일이었는데 이틀 만에 312만 명에 육박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새 이 하루 평균 6만 명꼴로 늘어난 건데요. 보건당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폭증세를 잡기 위해서 봉쇄 해제 조치를 미루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주지사들한테 촉구했는데요. 특히 증가세가 높은 주들은 완전 봉쇄로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 방송에 밝혔습니다.
특히 증가세가 높은 주들이 어디입니까?
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주 등지입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이들 지역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의 50%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애리조나와 플로리다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높아서 당국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전역의 의료시설 수용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극도로 당파적인 행태가 코로나 사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9일 또 다른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이 조율된 대처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지금 미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분열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불행하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도로 당파적인 행태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파우치 소장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요, 이 같은 발언을 이 조속한 경제 사회 활동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과 연결지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 올가을 새학기에 각급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우치 소장의 우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섣부르게 봉쇄를 풀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이 정치적인 판단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자신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너무 일찍 봉쇄를 푼 지역이 어디냐고 지목해달라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요청에도 각 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파우치 소장은 지금의 코로나 폭증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간단한 공중보건 조치들만 취해도 확진자 통계 곡선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치는 구체적으로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조치들을 철저히 지킨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 감소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운동을 위한 군중 집회를 강행하고 있어서 비판이 몰리고 있습니다. 11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국제공항 경납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유세를 벌일 예정인데요. 뉴햄프셔주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단발의 차로 졌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민심을 좀 바꾸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의 목표인데요. 하지만 이 군중집회를 다시 열면 한정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잇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치 집회와 바이러스의 확산의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에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 500여 건이 새로 보고됐다고 털사 카운티 보건국장이 8일 발표했습니다. 이 집회 이후 잠복기인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관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집회를 열기 전에는 누적 확진자가 172건에 불과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절반의 원주민들의 권리가 인정됐다고요?
네, 오클라호마주의 동쪽 절반가량이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이 9일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에 5대4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다수 의견 5명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가장 진일보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평가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동쪽 절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예, 오클라호마주 제2도시인 털사가 포함된 주동부의 대부분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300만 에이커, 약 12,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인데요. 이곳에 사는 전체 인구는 180만 명 정도고요. 이 중에 15%가 원주민들입니다. 이 지역 중심지인 털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 유세를 재개했던 곳이라서 뉴스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해당 지역에서 원주민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발생하면 주법원에 기소를 할 수가 없고요.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털사에서 원주민이 주요 혐의로 입건될 경우 이 오클라호마주 사법당국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고 연방사법당국이 심판하게 되는 건데요. 이 중대범죄가 아닌 사소한 혐의들은 또 원주민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 당국의 사법 관할권이 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가벼운 범죄는 원주민 법원에서 그리고 주요 범죄는 연방법원에서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원주민들을 주당국의 관할권에서 예외를 둔 사법체계는 미국 서부지역에서 선례가 좀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몬태나주 등지에서 이런 사법체계를 시행 중인데요. 이 지역은 모두 원주민 부족 집단 거주지가 많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서 다룬 이유는 뭡니까?
네, 짐씨 맥거트라는 이 지역 원주민이 오클라호마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때문입니다. 이 세미뉴얼 부족 소속인 맥거트 씨는 1997년에 4살 소녀를 성폭행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했었는데요. 이 재심 청구를 통해서 주당국이 자신을 사법 처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주장을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오클라호마 동부 일대 해당 지역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이번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는 5개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세미뉴얼 외에 체로키, 시커소, 촉토, 무스코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부족민들은 주 당국의 사법 관할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 세금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적 공방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뭔가요?
네, 원래 이 지역은 1830년대 미 의회가 원주민 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이 곳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이곳에다가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단행했던 조치인데요. 이 과정에서 원주민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제7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곳에 백인들을 대량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털사라는 대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1830년대 의회가 단행한 조치의 효력을 인정한 거군요.
맞습니다. 의회가 이 다른 조치, 그러니까 원주민 구역을 해제한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는 약속을 지키도록 결정한다고 고스처치 대법관이 다수 의견문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소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의 조치 이후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주정부의 원주민 정책에 현저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원주민 부족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5개 부족들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사법 관할권을 앞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주정부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법권뿐만 아니라 경제, 치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원주민들의 고유의 자치권이 이해되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오클라호마 주정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책 권고안을 내놨군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선 과정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8일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의 초안은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요. 다음 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이 정당 강령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샌더스 후보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진보 정책이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이 전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이나 이 그린 뉴딜 같은 환경 정책은 하지만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도 성향인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진보적인 공약이 절충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건 의료, 사법 개혁, 기후 변화, 경제, 교육, 이민을 비롯한 총 6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 내용 살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전국민의료보험 메디케어4.5를 채택하는 대신 건강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정부 주도 건강보험으로 전국민의 보험 혜택을 누리되 이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이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인데요. 또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의 자격을 현행 65살에서 60살로 낮추고 또 메디케어 혜택 범위를 치과와 안과 또 청력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이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교도소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건 샌더스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권고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반면 이 마리화나 이 대마초 사용에 있어서는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지만 이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은 주 차원에서 합법화를 결정하도록 해서 이 전면적인 합법화를 주장했던 샌더스 의원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이 기후변화인데요.
네, 이 기후변화에 관한 공약은 진보적인 성향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과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입안을 주도했는데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2035년까지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화석 발전소를 미국에서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두된 인종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회 기반 시설 개방을 비롯한 대규모 연방 고용 사업부를 운영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이 샌더스 의원이 주장했던 무상 대학 교육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구의 학생들은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민 분야 내용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되돌리는데 민주당의 이번 권고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대선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두 후보 진영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이런 정치 광고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 광고 네 번째 시간으로 정치 광고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는 1952년과 1964년 대선의 정치 광고에 관해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광고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역시 TV 광고로 선거에서 TV 광고가 등장한 것은 1952년 미국 대선 때부터였습니다.
Eisenhower answers America.
You know what things cost today. High prices are just driving me crazy.
Yes, my mamie gets after me about the high cost of living. It's another reason why I say it's time for a change.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 진영은 아이젠하워가 미국민에게 답한다라는 TV 광고 연작을 만들었고 여기서 보여준 소탈한 그의 미소는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이젠하워 후보는 자신의 군 경력을 정치적 이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고 결국 TV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후보 진영의 이런 선택은 대선 선거운동이 새롭게 후보자 중심 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TV 정치 광고 중에서 현재까지도 고전으로 불리며 널리 회자되는 광고는 1964년 민주당 린든 존슨 후보의 데이지 걸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광고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쿠바 봉쇄 사태를 겪으면서 핵전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 후보는 대표적인 보수파로 소련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want American kids to grow up as Americans, and they will if we have the guts to make our intentions clear. So clear they don't need translation or interpretation.
당시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베리 골드워터 후보의 주장은 미국 안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린든 존슨 후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가 바로 데이지걸 광고였습니다.
These are the stakes to make a world in which all of God's children can live.
이 광고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주입하는 정치 광고의 전형성을 탈피해 영상으로 강력한 인상을 주면서 타 후보의 주장을 일축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치 광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 광고 네 번째 시간으로 1952년과 1964년 대선의 정치 광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당신이 없는 삶이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When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And now it's only fair that I should let you know what you should know. If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live. I can't give anymore. I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give. I can't give anymore. Well,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가을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원격 수업만 듣는 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발표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과 배경, 최근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미국은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이민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이민의 개방적인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는 1600년대에 유럽인들이 대거 정착한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들어서는 행정부에 따라 적극적 또는 미온적인 태도로 오갔습니다.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
미국은 1882년 이민법을 처음 제정하고 1892년 이민 문제를 담당할 이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차례 이민법 개정과 관련 정책을 통해 이민 체계를 정비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민 행정은 이민국이 담당해왔는데요. 하지만 9.11 테러 사건 이듬해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테러 방지와 함께 이민 관련 업무도 주관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3개 기관, 즉 이민세관단속국, 세관국경보호국, 이민국이 각각 이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 입국 사증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는 180여 개가 넘지만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관광이나 학업, 취업, 가족 방문 등 임시 방문을 위한 거고요. 이민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즉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점점 높아지는 미국 문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이민 정책이 더 강화하면서 미국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불법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일명 다카 폐지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다카는 16살 이전에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젊은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정책으로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정책의 불법이라고 비판했고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제프 세션스 트럼프 행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 다카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I'm here today to announce that the program known as DACA that was effectuated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s being rescinded.
미국 이민국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다카의 수혜자들이 약 70만 명에서 많게는 8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다카 폐지로 졸지에 추방 위기에 몰린 이들의 시위 속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The U.S. Supreme Court deals a blow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 to overturn a critical Obama-era immigration policy.
지난 6월 18일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다카 정책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다카 폐지를 또다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1월 대선 전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비자 문턱도 갈수록 높아져.
An immigration system that will allow our citizens to prosper for generations to com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정책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 미국의 경제 번영과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올 연말까지 특정 직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비자의 종류를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조처에 해당하는 비자는 H, J-L-비자군에 속해 있습니다. 주로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와 그 배우자, 비농업 종사자, 업무나 학습에 기반한 일부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 다국적 기업 임원 등이 적용 대상인데요. 이번 조처로 특히 숙련지 외국인 종사자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학문이나 기술을 익힐 목적으로 F1, M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받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규정을 발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규 발급 동결.
By pausing immigration, we'll help put unemployed Americans first in line for jobs. It would be wrong.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신규 발급을 60일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재연장할 수도 있다고 운을 띄웠는데요. 지난 6월 영주권 신규 발급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면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은 그린카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 이민국이 발급한 영주권 증명서의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얻은 별명입니다. 미국은 한 해 약 100만 건에 달하는 그린카드를 발급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점점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미국 이민국은 약 58만 건의 그린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과 비자 발급 중단 조처로 적어도 52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도쿄도의 수장으로 다시 뽑히면서 일본 정치 권력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입니다. 지난 5일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현직인 고이케 유리코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후보자만 20명이 넘었지만 고이케 지사는 경쟁 후보들을 가뿐히 따돌리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이번 도쿄도 지사 재선에 성공하면서 일본 정치의 최핵심부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고이케 지사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권력의 중심지인 도쿄도 수장으로 선출되자 일본 정가에서는 고이케 지사가 장차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감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정치인입니다. 지난 2007년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상으로 일본의 국방 정책을 총괄한 적도 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내치와 행정은 개혁적이지만 외교 면에서는 매우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반한국인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67살인 고이케 지사는 아랍어 통역관이라는 독특한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국제정세의 변화와 중동의 부상을 눈여겨본 아버지가 아랍어 공부를 권유했고 결국 고이케 지사는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이집트로 가서 카이로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아랍어 통역 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1978년 일본의 한 방송국을 위해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수반과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의 인터뷰를 한 게 계기가 돼서 뉴스 보조 진행자로 방송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약 7년 동안 방송 진행자로 이름을 떨치던 그녀는 1992년 참의원 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처음 발을 들이는데요. 이후 해를 거듭하며 8선의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2016년 마침내 도쿄도 지사 자리를 거머쥐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고이케 지사는 2024년까지 다시 도쿄도를 이끌게 됐는데요. 아베 총리는 당선 바로 다음 날 고이케 지사를 만나서 코로나 확산 억제와 내년 올림픽 대회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고이케 지사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반대하며 경쟁 정치인을 밀었고 끝내 자민당에서도 탈당한 고이케 지사를 보는 아베 총리의 속내가 마냥 편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이민 관련 정책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겨울왕국 Frozen 함께 보며 표현 배워볼게요. 엘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지만 마법 능력을 통제할 줄 몰라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합니다. 그녀가 여왕이 되던 대관식 날, 비밀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그녀는 왕국을 뒤로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 속으로 떠나버리는데요. 언니를 찾으려는 동생 안나의 모험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Head rush.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how to stop this winter.
Yeah! Hang on.
I like fast.
Whoa. Get your feet down. This is fresh lacquer. Seriously, were you raised in a barn? Wolves.
Stop!
Whoa.
Are you okay?
I've got a thick skull.
I don't have a skull.
Oh, woo!
Head rush.
Head rush. 오늘의 표현입니다. Head rush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One is a sudden dizzy feeling.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릴 때 느끼는 그런 어지러움, 즉 갑작스런 어지러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Someone knocked on the door all of a sudden. I stood up so quickly to answer it that I got a head rush.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어. 마중 나가려고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A sudden feeling of intense pleasure. 즉, 갑자기 느끼는 흥분, 기쁨. When I found out I won the scholarship, I got a head rush.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너무 신이 났어. 엘사는 자신의 마법이 저주라고 생각해 쓰기를 두려워하고 동생인 안나는 언니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을 하지만 언니의 결심은 너무나 단호한데요. 오늘의 표현, head rush.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how to stop this winter.
Yeah! Hang on!
I like fast!
Whoa. Get your feet down. This is fresh lacquer. Seriously, were you raised in a barn? Wolves!
Stop!
Whoa!
Are you okay?
I've got a thick skull.
I don't have a skull.
Oh, woo!
Head rush!
Head rush. I have a head rush.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드 시런의 Photograph. 지금 느끼는 사랑을 사진 안에 담아내자고 하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k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were never broken,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